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막 세게 때리고 가진 전 재산을 빼앗고 억지로 짐끈 노릇까지 시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렇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완벽한 굴복과 수치의 순간이 사실은 상대방의 권력을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고도의 권력 뒤집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패배주의적인 발상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산상수훈에 담긴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아, 산상수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 말씀은 단순히 억울해도 참고 견디라는 무기력한 도덕적 훈계가 절대 아닙니다.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말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역설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정말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이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어떻게 우리 삶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능이자 사회적 합의인 보복의 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보복의 룰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법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딱 그만큼은 철저하게 갚아주라는 무슨 복수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복수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같은 역할을 했던 거더라고요.
오, 서킷브레이커 비유 아주 좋은데요?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인간의 본능은 그 사람의 목숨까지 막 빼앗으려 들잖아요. 그런 무한정한 감정의 폭발이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걸 막으려고 딱 당한 만큼만이라는 제동장치를 걸어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주듯이 이 율법은 인간의 끝없는 복수심의 한계를 설정한 아주 강력한 울타리였어요.
과도한 보복으로 공동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서킷브레이커마저 완전히 해제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합법적인 방어권조차 포기하라는 건데, 왜 굳이 그잘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없애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동장치를 없애면 우리는 가해자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호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서킷브레이커가 최악의 파국을 막아줄지 몰라도 결국 가와 보복이라는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게임의 판 자체를요?
네, 아무리 1대1의 동등한 비율로 갚아준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이 정해놓은 그 폭력의 룰 안에서 계속 쳇바퀴를 도는 셈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똑같이 폭력으로 갚아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라면 그 폭력의 룰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폭력의 룰 자체를 거부한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게임이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한번 살펴볼까요?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서 우리의 자존심, 그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입니다.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오른편 뺨 이야기인데요.
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네.
이 상황을 제대로 입체적으로 보려면 1세기 중동의 유대사회 문화적 맥락을 곧바로 대입해봐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맥락이 있나요?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때 마주선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주 보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쓰면 제 왼뺨을 때리게 되잖아요. 아,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써야만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등으로 뺨을 쳐야만 가능한 거죠.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몸싸움이나 주먹다짐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건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혹은 막 권력자가 약자에게 너는 내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조차 없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극심한 공개적 모욕인 셈이죠.
와, 철저한 멸시네요.
폭력을 빙자해서 서열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했던 아주 끔찍한 모독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반론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분명히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네, 어떤 반론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인격을 짓밟혔는데 거기서 화를 내기는커녕 스스로 왼편 뺨마저 돌려댄다.
네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만만한 호구 인증 아닌가요? 가해자에게 나를 더 마음껏 짓밟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아예 학대를 허락하는 꼴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폭력의 룰을 깨는 새로운 게임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악을 가만히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오해요.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결코 나약한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대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 저항이에요.
상대방의 대본을 망가뜨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손등으로 모욕을 주었을 때 그가 지배자로서 예상하는 피해자의 반응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두 가지요?
겁에 질러서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분노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다가 더 큰 권력에 무참히 짓밟히거나.
아, 철저하게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구도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대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하지도 않고 꼿꼿이 서서 왼편 뺨도 치라고 고개를 돌려대는 순간 가해자의 대본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버립니다.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네. 이제 가해자는 자세상 손등으로 칠 수가 없고 손바닥을 사용해서 때려야만 하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당시 문화에서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인격체와 싸울 때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와, 대박. 잠깐만요. 그러니까 왼뺨을 내미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네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노예나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너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다 라고 무언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상대방이 강요한 그 지배와 굴복의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스스로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군요.
네. 이거야말로 이른바 무기화된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가 아니면서도 기꺼이 약자가 되는 것. 즉, 힘이 있지만 그 힘과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당당히 맞서는 아주 고결한 행동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겉면이 바로 이런 뜻이었군요.
맞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딱 그러하셨죠.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폭력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무력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폭로하셨습니다.
와, 존엄성을 무기로 프레임을 깬다. 정말 소름돋는 통찰입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모욕 주기에 실패하고 자존심을 심하게 구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십중팔구 상대방의 실질적인 자원, 그러니까 밥줄이나 재산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네, 존엄성을 빼앗으려는 시도 다음에는 보통 언제나 경제적, 법적 압박이 뒤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설교 말씀도 이 논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물질적 소요의 문제로 깊이 들어갑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이 지점에서 겉옷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겉옷이 그냥 옷이 아닌가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막의 치명적인 밤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이불이자 생존과 직결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아, 생명줄이네요.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조차도 겉옷을 담보로 잡는 것을 아주 엄격히 제한했죠.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솔직히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네, 말씀해 보시죠.
아까 뺨을 내어주는 건 심리적인 프레임을 깬다고 쳐도요. 법정 싸움까지 가서 내 생존 장비인 겉옷을 넘겨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 문제라고 느끼시나요?
아니, 악의적인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 겨울철에 내 유일한 패딩 점퍼까지 싹 다 벗어준다면 그건 권력 뒤집기가 아니라 그냥 얼어 죽는 길, 경제적 자살 행위 아닙니까? 세상의 치열한 손익계산법과는 너무 달라서 놀라울 따름이에요.
네, 겉보기엔 진짜 완벽한 경제적 자살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전복입니다.
어떻게 권력이 전복되죠?
누군가 당신의 속옷을 빼앗기 위해 고발했다는 것은 권력이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자를 착취하려는 권력자의 횡포를 의미하거든요.
빚진 자의 마지막 남은 속옷이라도 귀엽고 뺏어가겠다는 지독한 탐욕이네요.
네,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채권자 앞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겉옷마저 훌렁 벗어 던져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 던진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 안에 속옷 딱 한 벌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마저 내어주면 완전히 헐벗은 알몸 상태가 됩니다.
와, 법정 한가운데서 알몸이 되는 거네요.
구약의 문화 속 배경에서 누군가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벗은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그 사람을 벌거벗게 만든 자의 수치와 폭력성을 상징했습니다.
생존 장비인 겉옷까지 던져주는 행위는 법을 핑계로 내 속옷을 뺏어가려느냐 좋아 아예 내 생명줄인 겉옷까지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네 그 끝없는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라. 이렇게 고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요구받지 않은 부분까지 내어주는 거죠. 빼앗기는 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내어주는 자의 위치로 단숨에 상승하는 겁니다.
와,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천국 시민의 비상식적인 배려네요.
네, 법정에선 착취자의 은밀한 탐욕은 아주 백일화에 품모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황에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내어주는 자로 상승한다. 정말 혀를 내두를 놀라운 뒤집기입니다. 이 거룩한 역설은 이제 우리의 물질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즉 삶의 태도와 직장생활로 적용 범위를 더 넓혀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설교 말씀은 이어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절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죠. 매우 뼈아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언제든 징발해서 군장이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억압적인 강제징발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억지로 노동을 시킬 수 있었군요.
다만 무한정시킬 수는 없었고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그 거리가 딱 5리, 약 2km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장한 로마 군인의 칼날 앞에서 무거운 짐을 메고 억지로 5리를 걸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걷는 내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딱 5리만 지나봐라. 당장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완벽하게 억압에 굴복해서 끌려가는 발걸음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억압과 지배의 관계는 언제나 피해자의 억울함과 내면의 저항을 먹고 자라나거든요. 군인은 채찍을 들고 백성은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목적지인 딱 오리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웃으면서 제가 오리를 더 짊어지고 가겠소 라고 나서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완전 등골이 서늘해지겠는데요. 억지로 끌고 온 노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의 통제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걷는 심리, 그러니까 두 번째 오리는 억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을 기쁘게 베푸는 철저한 자발적 선택이거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군요.
네. 로마법이 강요할 수 있는 한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스스로 자발적 동행을 선택하는 순간 억압자의 권력은 완전히 무효화됩니다.
진짜 멋지네요.
자신이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앞에서 로마 군인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빚을 지는 동행자로 전락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가 휘두르는 무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니까요. 저는 이 원리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일상, 특히 직장 생활에 엄청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과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단순히 돈의 액수만큼만 일하겠다는 돈의 논리에 갇히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나요?
맞아요. 내가 받는 만큼만이라고 1분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거잖아요.
아, 수동적인 삶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 삼아 의무감이 아닌 자발성으로 일할 때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주 예리하고 멋진 적용입니다. 억압적인 환경조차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네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발성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선을 계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내어줌으로 그 계산기를 부숴버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종마 압도적인 총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폭력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존 장비인 겉옷을 양보하고 억지로 걷는 길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내어주는 이 모든 헌신들.
네.
사실 우리의 멘탈과 에너지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비상식적인 헌신을 지속하면 우리는 결국 고갈되지 않을까요? 계속 호기를 부리다간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 무한한 관대함의 이유와 동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인색하지 않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도덕적 인내심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아,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내 지갑과 내 감정이라는 한정된 자원으로만 계산하면 절대 이렇게 퍼지며 살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집이요?
네.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넘치도록 풍성한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떤가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죠.
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단순히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군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설명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하나를 주면 내 창고가 비어버리는 뺄셈이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계산법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가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어 생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고갈의 두려움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넉넉함이 아니라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넉넉함의 수준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한다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내 몫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다는 이 설교 말씀의 약속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결국 그리스도인의 진짜 매력은 세상과 똑같이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철저한 차이와 다름에 있는 것이죠.
아, 차이와 다름.
이 다름이 결국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물론 다르게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권리 포기. 정말 오늘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수할 권리, 모욕에 분노할 권리, 내 소유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둔 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여러분만의 정당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다른 물질적 이득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혹시 그 권리를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나를 얽매고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나눔에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운을 가득 안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